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서 타이완 주변 지역에서 사흘째 군사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6일 중국 전투기 편대와 전함들이 타이완 해협에서 포착됐으며 일부는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하는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 전날 밤에는 진먼섬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 7대와 마추 열도 상공의 미확인 비행체를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진먼섬과 마추 열도는 중국 본토에 가까이 있는 타이완의 대중국 최전선입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과잉 대응하면서 일방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또 타이완인들은 전 세계와 친구가 될 권리가 있으며 중국은 각국이 타이완과 친구가 되는 것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사흘째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항공기와 선박들의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4일부터 7일까지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훈련할 거라면서 이게 항공기와 선박에 진입시키지 말 것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주요 백길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투기와 폭격기, 미사일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함에 따라서 항공기와 화물선들이 우회 경로를 모색하면서 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5일 러시아의 휴양지 소치에서 만나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시간을 거친 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두 나라가 교통과 농업, 금융,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무역과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협정에 오늘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 자리가 양국 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라면서 에너지 협력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관광과 지역 현안 등이 주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 알렉산드르 노발 러시아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러시아산 가스 대금의 일부를 루블화로 바꾸는데도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시리아 내 모든 테러 조직과의 싸움에서 협력하고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무장 세력인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한 터키의 군사활동 재개 계획을 의제로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5일 폭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폭격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는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원전기업인 에네르고 아톰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원전의 일부가 파괴됐지만 방사능 물질은 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폭격에 의한 화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무장부대가 자포리자 원전과 에네르호다르시에 3차례 폭격을 가했다면서 핵 테러를 자행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의 범죄 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즉각 개입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원전 공격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월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후에 필리핀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관리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마르코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굳건하며 더 강해질 거라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계속된 상호 방위 조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최근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군사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이지만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입니다.
바이올렛 아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친구 글로리아가 자신의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병원에 찾아오는데요. 바이올렛이 어떻게 왔냐고 묻자 글로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댄이랑 가족이 된 건 3분밖에 안 됐지만 넌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였잖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0년 미국에서 개봉한 데이비드 맥넬리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코요테 어글리입니다. 영화 속에서 코요테 어글리는 술집 이름인데요. 작곡가가 꿈이지만 무대 공포증이 있는 한 여자가 코요테 어글리에 취직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퍼 페라보, 에덤 가르시아, 마리아 벨로, 멜라니 린스키, 이사벨라 미코가 출연했는데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1살의) 바이올렛은 빼어난 미모만큼이나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꿈은 작곡가가 되는 건데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떠나 자신이 만든 곡을 들고 음반사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음반사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죠. 용기를 잃어갈 무렵 바이올렛은 여러 명의 미녀가 일하는 코요테 어글리라는 이름의 술집을 발견하는데요. 돈은 바닥나고 앞날이 막막해진 바이올렛은 일자리를 찾아 코요테 어글리를 찾아갑니다. 코요테 어글리의 주인 릴은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실수하는 바이올렛. 그렇게 코요테 어글리를 떠나나 싶었는데 주인 릴은 싸움에 휘말린 취객을 노련하게 다루는 바이올렛의 솜씨에 감탄하고 결국 일자리를 찾게 되는 바이올렛. 그리고 바이올렛은 자신이 만든 노래를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지만 무대 공포증으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무렵 바이올렛은 요리사 케빈을 만나고 순수한 마음씨의 케빈은 그녀에게 용기를 심어주는데요. 한편 코요테 어글리의 규정을 어기고 남자친구 케빈을 불러들여 바이올렛은 릴에게 크게 질타를 당하게 됩니다. 코요테 어글리를 박차고 나온 바이올렛은 이제 모든 미련을 떨쳐버리고 오직 작곡가의 꿈을 향한 집념을 불태우는데 영화 코요테 어글리는 미국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서 바텐더로 일했던 소설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기사 GQ 잡지에서 코요테 어글리 살롱의 뮤즈라는 기사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실제로 1993년에 문을 연 이 술집은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는 데이비드 맥넬리가 감독하고 제리 브루카이머와 체드 오만이 제작했고요. 지나 웬콕스가 각본을 썼습니다. 초기에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파이퍼 페라보를 주인공 바이올렛 역으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작곡가 겸 가수이자 배우인 제시카 심슨에게 주인공 역할이 제안됐었다고 하네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는 배경이 뉴욕인 만큼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의 한 작은 마을인 사우스 엠보이와 시브라이트를 포함해 한 달 동안 주요 촬영이 이뤄졌고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옮겨지면서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할리우드, 패서디나, 산페드로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럼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리앤 라임즈의 Please Remember. 제발 기억해줘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And you left with this today, left with the memories. I'll always think of you and smile and be happy for the time I had you with me. Though it goes separate ways, how I'll forget, so don't forget.
어글리의 주인공 파이퍼 페라본은 미국 배우입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났지만 뉴저지주에서 자랐는데요. 뉴욕시에 살 때 남자친구를 따라 오디션에 동행했다가 배역 담당 책임자에게 캐스팅됐고요. 첫 장편 영화는 마크 레빈 감독의 화이트 보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코요트 어글리로 인기를 얻게 됐죠. 대표작으로는 사랑해도 참을 수 없는 101가지, Slap Her, She's French, Imagine Me and You 등이 있습니다. 바이올렛의 남자친구 케빈 역할의 에덤 가르시아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브라이언 길버트 감독의 와일드로 영화 경력을 시작했고요. 대표작으로는 라이딩 위드 보이즈, 백만장자 프로젝트, 러브스 브라더 등이 있습니다. 코요테 어글리 술집 주인 릴 역의 마리아 벨로는 미국의 배우이자 작가인데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으로 명문으로 꼽히는 빌라노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법률가를 지망했지만 호기심으로 수강했던 연기 수업에서 연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배우로 나섰는데요. 이후 여러 연극과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했고요. 응급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ER에 출연해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바이올렛 친구 글로리아 역할의 멜라니 린스키는 뉴질랜드 배우입니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고집센 성격의 캐릭터를 잘 연기하기로 유명한데요. 1994년 Heavenly Creatures로 데뷔했고요. 미국으로 이주한 후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체인지 오버, 1마일 투 유 등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돈 헨리의 All She Wants to Do Is Dance. 그녀가 원하는 전부는 바로 춤이에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데이비드 맥넬리 감독은 영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성장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는데요. 처음에는 뮤직비디오와 광고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1999년에는 그의 광고가 가장 인기 있는 슈퍼볼 광고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광고의 특징인 빠르고 신나는 분위기를 스크린에 옮겨왔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답게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담아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코요테 어글리와 2003년 캥거루 잭을 감독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데이비드 맥넬리 감독은 2006년에는 단편 드라마 저스티스를 공동 제작하면서 각본과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리앤 라임즈의 The Right Kind of Wrong. 당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Your reputation, and now it's bound to be a heartbreak situation. But I get a bit if I'm helpless every time that I'm with you. You walk in and my strength walks out the door. Say my name and I can't fight it anymore. Oh, I know I should go, but I need.
'어글리'에서 주인공 바이올렛의 꿈은 작곡가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미국 어린이들의 꿈은 의사, 선생님, 수의사, 음악가, 영화배우, 운동선수, 예술가, 사업가, 작가, 경찰관, 패션 디자이너, 건축가, 요리사, 비밀요원, 앵커, 기자, 소방관, 영웅 등 다양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관련 직업이 인기라고 합니다. 바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제작해 올리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죠. 정치, 스포츠,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한 해 수백만 달러 수입을 올리기도 하죠. 미국, 영국, 중국의 8살에서 12살 어린이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 중 3분의 1의 꿈이 유튜버였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게임이라는 영상 등을 올리면서 재미도 느끼고 있고요. 거기다가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얻고 싶어하는 요즘 세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은 명성을 쌓는 걸 원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유튜브를 제작하고 진행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 성인이 돼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2천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 중 3분의 2가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살쯤 꿈이 아닌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미국 어린이들의 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타마라 워커의 Didn't We Love, 우리 사랑하지 않았나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Coyote Ugly 함께하고 있는데요. Coyote Ugly는 4,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총 1억 1,300만 달러를 벌어들여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001년 미국 음악 전문 채널인 MTV Movie and TV Award에서 Best Music Moment, 최고의 음악 장면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은 가수 리앤 라임스가 노래하고 다이앤 워렌이 작곡한 바이올렛의 4곡의 노래와 함께 다른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앤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The Right Kind of Wrong, But I Do Love You는 라디오 차트에서 거의 즉각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코요테 어글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노래죠. Can't Fight the Moonlight, 달빛과 싸울 수 없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Can't fight the moonlight deep in
영화 코요테 어글리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자들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고 남자보다 더 끈끈한 우정이 있다는 걸 보여준 영화다. 신나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다. 영화 음악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음악으로 모든 걸 말해준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성공하려면 일단 도시로 가야 한다. 우울하고 힘들 때 보고 싶어지는 영화다. 열정과 청춘이 녹아든 삶,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코요테 어글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영국 영화협회에서 발행하는 영화 잡지인 사이츠 앤 사운드 평론가는 제리 브룩하이머의 영화 코요테 어글리는 약속한 바를 영화에서 더도 덜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혹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성차별적이고 너무 어리석은 내용의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리앤 라임즈의 But I Do Love You.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like to be alone at night and I don't But I do love you. I don't like to see the sky painted gray. And I don't like when nothing's going my way. And I don't like to be the one with the blues. But I do. But I do love you. Love everything about the way you're loving me. The way you lay your head up on my shoulder when you sleep. And I love to kiss you in the rain. I love everything you do. Oh, I do. The 어글리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올렛이 자신은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남자친구 케빈에게 말하자 케빈이 이렇게 대답하죠. 만약 지구의 운명이 너의 목소리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케빈이 바이올렛에게 이렇게 묻죠.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엔 뭘 할 거야? 그러자 바이올렛은 빚을 다 갚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기억에 남는 대사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코요테 어글리,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술집 코요테 어글리가 취객들의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을 때 바이올렛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말끔하게 전환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올렛이 결국 무대에 서게 되고 아버지가 흐뭇하게 바이올렛을 바라보면서 Can't Fight the Moonlight 노래를 부르는 바이올렛을 사진에 담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겠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삶에 지치고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을 때 희망을 심어주는 영화 코요테 어글리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코요테 어글리 중에서 메리 그리핀의 We Can Get There. 우린 그곳에 갈수 있어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네, 매달 첫 주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관객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그림 전시회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성을 주제로 한 흰옷 입은 여인 조안나 히퍼넌과 제임스 맥닐 휘슬러 전시회입니다. 자, 전시회장으로 가보시기 전에 워싱턴 미술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국립미술관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위치한 국립미술관은 높은 수준의 소장품과 미술관의 건축적 가치로 유명한데요. 1937년 사업가이자 미술 애호가인 앤드류 멀론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작품과 사재를 국가에 기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3세기 중세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15만여 점의 작품은 회화, 드로잉, 프린트, 사진, 조각, 장식미술, 가구 등 다양하죠. 이 국립미술관은 조각공원과 서편관, 그리고 동편관 세 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는데요. 연중 새로운 특별전을 기획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회도 특별전 중 하나로 코로나 대유행 기간 재단장을 마치고 지난달부터 다시 문을 연 동편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국립미술관 동편관 2층 메자닌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흰옷 입은 여인 The Woman in White 조앤나 히퍼넌과 제임스 맥닐 휘슬러 갸름한 얼굴에 커다란 눈 오뚝한 콧날에 도톰한 입술 시선은 살짝 사선인 이 여인의 얼굴이 거친 연필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로잉화에 담겼습니다.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작품은 아일랜드 여성 조안나 히퍼넌의 초상화로 전시실로 들어가는 벽을 장식하고 있네요. 메자닌 전시실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교향곡 1번 하얀 소녀가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데요. 히퍼넌의 전신을 실물 크기로 그린 이 작품은 가로 107cm, 세로 213cm 규모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인 조안나 히퍼넌은 하얀색 커튼 앞에 서 있는데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인데 발목까지 오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붉은 곱슬머리가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매우 여성스럽습니다. 제임스 맥닐 휘슬러 작가가 런던에서 그린 걸작인 이 작품은 국립미술관이 1943년 인수해 영구 소장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히퍼넌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참 동안 지켜보는데요. 전신 초상화 앞에 선 두 미국인 여성에게 잠시 감상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And they're absolutely beautiful. We've just begun the exhibit tour, but they're absolutely beautiful.
전시 관람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난 이 갤러리가 전시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궁금했었어요.
What we were talking about were the different shades of white in one painting. If you look, he's depicted the curtains behind in different whites. You can see
하나의 그림에서 음영이 다른 흰색을 볼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워요. 드레스 소매가 더 얇게 보일 수 있게 그렸는데 흰색에도 대비가 있네요.
The dress is a little, it's a different white. So he really did use many white paints.
오랫동안 서서 그림을 감상하는 남성이 있는 등 이 그림은 그야말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립미술관의 찰스 브록 큐레이터는 심포니 1번, 교향곡 1번 하얀 소녀에 대해 이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설명하며 이 전시는 특별하며 이전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잠시 설명 들어보시죠.
It's special because it's never been done before. It focuses on the early career of a very well-known painter.
매우 유명한 화가인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초기 경력에 중점을 두지만 다른 관점을 취했습니다. 그림 속 모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그의 가장 중요한 초기 작품 모두에 등장하는 조안나 히퍼넌은 그의 혁신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실제로 협력했는데도 지금까지 그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죠. 휘슬러의 국제적 명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 작품이지만 그녀의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화가에게만 쏠렸던 시선을 그림 속 주인공이자 조력자였던 히퍼넌에게 맞췄다는 얘긴데요. 브로큐레이터는 제임스 휘슬러와 조안나 히퍼넌의 관계에 대해 전문적이면서 창의적인 것이었다며 당시 두 사람은 20대 나이로 둘을 연인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전시물 중 하나인 유언장에서 휘슬러는 자신의 재산을 조안나 히퍼넌에게 준다고 적었습니다. 프록시는 이 전시회의 이름 흰옷 입은 여인은 같은 시기 인기 소설의 제목과 같다면서 작가는 자신이 제목을 붙이지 않았고 소설과도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종종 복잡한 문제에 얽히기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덕분에 홍보 효과가 좋았고 나중에 작가는 그림의 제목을 심포니 넘버 1, 즉 교향곡 1번 하얀 소녀라고 최종 결정했는데요. 국립미술관은 원래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인 히퍼넌에 주목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전시는 국립미술관과 영국의 런던 왕립예술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인데요. 앞서 지난 2월과 3월 런던에서 같은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자,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조안나 히퍼넌,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잠시 만나보시죠.
조안나 히퍼넌은 가난한 아일랜드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온 이민자였다. 조안나는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로 계급사회인 영국에서 빈곤과 사회적 편견을 경험했어야 했다. 1860년 제임스 맥닐 휘슬러와 조안나 히퍼넌이 만났을 때 히퍼넌은 휘슬러의 주요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업실과 제조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866년 휘슬러는 그녀에게 위임장을 부여하게 됐고 그의 유언장에서 유일한 상속인으로 삼게 된 것이다. 휘슬러가 1865년 가을 추르빌의 해변 휴양지에서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크루베를 만났을 때 크루베는 히퍼넌에게 매료되었고 그녀는 그를 위해서도 포즈를 취했다. 조안나는 1866년 파리에서 휘슬러가 유럽을 떠나 칠레로 갔을 때 크루베와 만나게 된다. 1870년 휘슬러가 루이자 페니 한슨과 결혼해 아이를 낳은 후 히퍼넌과 그녀의 여동생이 휘슬러의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 찰리는 1870년대와 1880년대에 걸쳐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됐다. 아일랜드계 모델 조안나 히퍼넌은 미술 재료의 독성에 노출돼 호흡기 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03년 휘슬러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본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 정확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흰옷 입은 여인 조안나 히퍼넌과 제임스 맥닐 휘슬러 전. 전시실을 가득 채운 60여 점의 작품 거의가 조안나 히퍼넌의 초상화라는 것을 알고 오는 관람객은 거의 없었는데요. 브로큐레이터는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메자닌 전시실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So the selection in the first room, you get the great series of paintings from the 1860s. The second room, you enter.
심포니 1, 2, 3번과 동양의 소품을 들고 있는 조안나 그림이 있는 첫 번째 방은 1860년대 휘슬러의 연속작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방은 19세기에 주요하게 사용된 기법인 동파나 애칭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있는데 세밀한 심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당대 유명했던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였던 귀스타브 크루베가 그린 조안나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메자닌 전시실은 총 4개 공간으로 나뉘었는데요. 브록 씨가 언급하지 않은 방은 사실상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에는 휘슬러의 작품이 아닌 1870년대에서 1900년대 초에 그려진 비슷한 분위기의 흰옷의 여인을 그린 그림들이 걸렸는데요. 유화로 그려진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백인 여성들이 역시 주인공입니다. 지역신문인 조지타운어는 그러나 이 방에 걸린 그림의 주인공인 존 싱어 사전트의 1883년작 헨리 화이트 부인을 언급하며 휘슬러의 초상화와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명한 미국 가정에서 미국 외교관과 결혼한 부유한 여인 데이지 화이트의 전신 초상화는 국립미술관의 서편관에 전시된 그림으로 그림 속 여인은 레이스와 세틴, 얇은 비단 그물 등에 장식된 정교하고 세련된 소재의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올린 머리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부채를 쥐고 있죠. 브록 큐레이터는 조안나 히퍼넌이 당시 귀족의 전유물 같았던 전신 초상화 속 모델이 된 일은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19세기 후반의 주요 예술 작품에서의 히퍼넌 같은 모델의 역할을 완전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문제는 이 미술사에서도 점점 더 관심을 얻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 작가인 제임스 맥리 휘슬러에 묻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아일랜드 여인 조안나 히퍼넌. 이날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모델에 대한 작가의 섬세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반응 등 다양한 소감을 내놨습니다.
아, 그 이 그림에 있는 여성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정면의 모습도 있고 측면의 모습도 있지만 이게 그 작가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순백이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순백을 표현함으로써 그녀에게 뭔가 작가도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델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을 작가가 남김으로써 이게 그녀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주고 그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
뉴욕에서 온 일본계 미국인 여성은 작가와 모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데요. 이 여성은 특별히 서양의 그림에서 여성이 주제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you don't have that many female artists represented around the world, but they're constantly in.
전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여성 예술가가 많진 않지만 저는 앞으로 더 포괄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그리거나 남성을 그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이 아름답다고 간주되는 협소한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만큼 변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번 주 관객의 시선으로 꾸며드린 전시회 소식.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서 타이완 주변 지역에서 사흘째 군사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6일 중국 전투기 편대와 전함들이 타이완 해협에서 포착됐으며 일부는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하는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 전날 밤에는 진먼섬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 7대와 마추 열도 상공의 미확인 비행체를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진먼섬과 마추 열도는 중국 본토에 가까이 있는 타이완의 대중국 최전선으로 간주되는 곳입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과잉 대응하고 일방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또 타이완인들은 전 세계와 친구가 될 권리가 있으며 중국은 각국이 타이완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정부와 군은 중국의 군사훈련과 정보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사흘째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항공기와 선박들의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4일부터 7일까지 타이완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면서 이 기간 항공기와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주요 백길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투기와 폭격기, 미사일 등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함에 따라서 항공기와 화물선들이 우회 경로를 모색하면서 국제 공급망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5일 러시아 휴양지 소치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시간에 걸친 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교통과 농업, 금융,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무역과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협정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 자리가 양국 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 거라면서 에너지 협력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관광과 지역 현안 등이 의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담 후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러시아산 가스 대금의 일부를 루블화로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시리아 내의 모든 테러 조직과의 싸움에서 협력하고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서 5일 폭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공격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는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인 에네르고 아톰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원전의 일부가 파괴됐지만 방사능 물질은 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폭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무장부대가 자포리자 원전과 에네르호다르시에서 세 차례 폭격을 가했다면서 핵 테러를 행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범죄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즉각 개입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원전 공격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자로 6기를 보유한 자포리자 원전 단지는 단일 시설로는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이곳에 다연장 로켓 등을 배치하고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월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후 필리핀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관리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마르코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굳건하고 더 강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토요일 BOE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